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5장 5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교회, 그 세 번째 마지막 시간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올해 1월 달을 맞아서 저는 새 생명을 맞이하는 축하의 자리와 또 세상 떠난 분을 추모하는 자리 양쪽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새 생명을 맞이하는 축하의 자리는 지난주 이곳을 방문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부부의 첫 아기의 4월 출산을 앞두고 지난주일 저녁 우리 함께 모여서 그 가정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추모의 자리는 저의 형의 장인어른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그분의 장례식 집례를 맡게 되어서 그렇게 얻게 된 자리였습니다. 이 세상에 없었던 새 생명이 새롭게 탄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멈추고 생각해보자면 참으로 신비스럽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도 때가 되면 사별을 해야 한다는 것을 멈추고 생각해보자면 이렇게 서로 떨어지기를 원치 않는데 서로 이별하도록 만드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현실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다. 뭔가 이것은 옳지 않다. 라고 문제를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 누가 아기를 낳으면 그저 가서 축하해주고 돌아옵니다. 또 누가 세상을 떠나면 장례식에 다녀오지요. 생명의 신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탄생과 죽음이라는 이 인생의 현실 앞에서 멈추도록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서 탄생과 죽음이 반복되는 내 인생 속에서 오늘 너머를 바라보고 오늘 너머를 확신하는 안목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포함한 3주간에 걸쳐서 올해 묵상 주제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교회에 대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묵상했지요. 그 말씀을 통해 죽은 우리 속에서 새로움이라는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새로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회복해 주시는 성화의 은혜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시간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두 번째 시간 우리는 골로새서 3장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음란과 정욕, 탐심과 거짓말 등등 우리 옛사람이 익숙하고 참 잘 길들여져 있는 그런 악한 행동들과 성향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는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봤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성화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성화의 답을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는지의 답을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찾는 것이 비결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겠다라고 내 믿음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있는 일들 그 모든 나의 구원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성경을 통해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차례대로 묵상하고 그 과정을 헤아리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더욱 바람직하게 여기게 됩니다. 곧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를 위한 주님의 행동을 묵상하는 가운데 벌써 내가 원하던 믿음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내 안에서 답을 찾고 내 믿음을 앞세워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성화를 온전하게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 나, 골로새서 3장의 표현이었죠. 그런 나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에 내가 잠겨가면서 나는 비로소 땅에서 눈을 떼고 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도 지난주에 묵상했던 표현들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지난 두 본문에서 사용하신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이 표현과 조금 다른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표현으로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신 고린도 후서 본문을 통해 우리의 성화에 대한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가 걸어온 지난날 그 길을 보고 또 오늘 현주소를 살피며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남은 나날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에 대해 복음적인 안목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탄생의 신비스러움으로 시작해서 죽음의 슬픔으로 마치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나의 탄생 이전부터 나의 죽음 너머에까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고 그분을 높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포함된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설립 인원이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 첫 번째 편지에서,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그 교회가 받아들이기 시작한, 용납하기 시작한 여러 불의에 대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고린도 전서의 톤은 책망입니다. 책망의 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첫 편지에서 굉장히 많이 책망을 한 후에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에서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나, 이렇게까지 생각해볼 수 있을 만큼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이 교회의 골문 부분을 터뜨려 죽은 후에 두 번째 편지에서 그 쨍 곳을 붕대로 감싸주고 또 회심하는 그들을 마음으로 품어주는 그런 친절하고 따뜻한 모습을 이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에서 많이 보여줍니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후서 2장에서 7장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복음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그동안 어떤 안목을 가지고 무엇을 소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왔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의 삶의 신념에 대해서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본문이 들어있고요. 또 우리 본문이 속한 이 부분에서는 바울이 걷고 있는 소명의 길 속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때로 그는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목숨을 바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삶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그들이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고 그분을 굳게 신뢰하는 삶을 얻고 있다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열심을 내서 일하는 일들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동참을 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참 바울도 살아 생전보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훨씬 더 잘 알려지고 그의 소위 진가, 그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었는지가 드러났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렇게 사도된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첫 번째 편지로는 책망을 했던 그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한 배를 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그런 성도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얼마나 그것이 그 교회의 격려가 됐는지 우리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우리에게도 격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는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그동안 익숙해진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표현과 조금 흡사한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또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우리의 어떤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 또 이생과 영생에 대해서 어떤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지 남은 시간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방금 제가 16절을 읽었는데요. 17절과 18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돌아보는 것 또는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현실 속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이 두 가지 부분이 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삶에서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보이는 부분은 나의 신체, 내가 뭐 일을 하면 뭐 손에 붙잡는 어떤 도구라든지 다 보이는 거죠. 내 가족, 사람들. 또 보이지 않는 것, 사랑, 소망 이런 것들은 눈에 잡히지 않죠. 모든 사람들에게 현실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두 가지 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강조를 하는 보이는 부분, 보이는 것, 그 보인다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보인다는 것은 나라는 한 인격체를 이루고 있는 그 모든 기관 중에 사람이 고생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쇠퇴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바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인생 중에 쇠퇴해가는 그 부분을 보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기능과 기관들이 쇠퇴해 갑니까? 분명히 우리가 신체적으로 쇠퇴해 갑니다. 어느덧 정점을 찍은 후에 이제 서서히 신체가 쇠퇴해 가죠. 그런데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 기능과 정신 기능 또한 인생 중에 어느 정점에 도달한 후 쇠퇴하지 않습니까? 몸이 먼저 쇠퇴해 가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기능과 이 사고 능력이 뒤따라서 쇠퇴해 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보이지 않는 기능인데도 그 겉사람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겉사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신체는 물론 우리 내적인 부분 일부가 분명히 겉사람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그것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은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한다, 낡아진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후패하다, 낡아지다 라고 번역이 된 이 원어 단어는 스스로 재생이 불가능한 파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망가져서 내가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고쳐서 개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망가지면 그대로 망가진 상태이고 이것이 더욱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한다, 낡아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전반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만을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면 우리는 결국 보이는 부분이 계속 쇠퇴하면 쇠퇴해 갈수록 둘 중 한 가지 이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두말할 나위 없이 절망입니다. 왜요? 내가 아는 내 어떤 인격체, 내 존재 자체가 쇠퇴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내가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절망에 빠지길 원치 않을 때 또 한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현실 도피입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문제를 문제 삼지만 답이 없어서 좌절을 하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 현실 도피는 문제를 문제 삼기를 거부하고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눈에 보이는 부분만을 알고 눈에 보이는 부분만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국 절망이나 현실 도피 그리고 현실 도피가 끝내 낳는 절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참한 현실에 놓인 우리에게 성경은 겉사람만이 아닌 속사람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아닌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은 4장 초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던 4장 앞부분에서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과 복음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모두가 그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누가 끝내 믿지 않는가? 결국 자기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공개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의 욕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것이 인생의 답이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답을 누가 제시해 줄 때 그걸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이미 욕망으로 차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고려할 마음의 여유를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패망하는 길로 나간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 그런 사람들이었던 바울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 어떻게 변화했는지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또 한 가지 놀라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날로 쇠퇴해가는 겉사람을 여기서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우리가 질그릇인데 우리 모두가 쇠퇴해가는 겉사람으로 조직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 속에 어떤 보배를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보배가 무엇인가? 문맥을 따져보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나라는 이 질그릇 속에 담고 있다. 이 질그릇 속에 품고 있다.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운 아들이 이 땅에 나처럼 인간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인이 되어서 의인의 모습으로 죄인인 내가 서야 하는 정죄의 자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그 자리에 그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 대신 죄인의 자리를 감당하셨고 곧 그분이 죽으신 십자가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의인임에도 죄인 취급을 당하시고 의인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시면서 우리 대신 지옥을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상에서 그것은 지옥이었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 방울도 없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거기 떨어져야 마땅한데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그 자리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처럼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다. 라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내가 아닌 그분을 높이는 마음, 내가 아닌 그분을 높이는 그 믿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품은 질그릇의 사람입니다. 질그릇으로 비유가 되는 사람이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그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나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고 낡아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속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면 나의 겉사람만 봐서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내 마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상승을 하는 것입니다. 내 겉사람이 쇠퇴할수록 절망의 막다른 길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죽음이라는 막다른 길 너머를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모두에게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죽음 너머를 소망하는 안목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4장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질그릇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내가 가야 하는 길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된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의 어떤 능력과 믿음의 거대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는 후패하는 겉사람이고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주님께서 맡긴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겉사람 안에서 속사람의 그 높은 안목은 바울의 두 번째 표현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오늘 두 번째로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의 이생과 영생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죽음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있는 편이죠, 이쪽 편의 삶과 저쪽 편의 삶을 가리켜서 장막집과 영원한 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5장으로 이제 비로소 가서 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장막집과 영원한 집, 집 두 채를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집 그러면 보통 아 천국을 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문맥을 따라서 가만히 보면 그 집은 천국을 가리킨 표현이 아니라 바울 자신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쪽에서는, 죽음 이편에서는 장막집이고요, 그 저편에서는 영원한 집입니다.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면서 주신 부활의 소망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원의 소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타 종교처럼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몸, 이 모든 것은 변질되고 나쁜 것이다 이렇게 다짜고짜 단정짓지 않습니다. 몸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선한 목적으로 창조해 주신 것이고요, 그 몸이 나중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할 몸과 부활 전 겉사람이 쇠퇴해가는 그 몸, 그 광경을 가리켜서 이후에 영원한 집, 지금은 장막집,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천으로 세운 건물이죠. 한마디로 텐트입니다. 텐트. 그래서 영구적이지 않고 간이로 세운 공간입니다. 그래서 장막은 거두어서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있어요. 집은 그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요즘 보니까 막 파운데이션까지 뜯어서 추럭에 실어서 이렇게 가끔 옮기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물이 담긴 곳, 좀 히스토리컬 빌딩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어서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일반적으로 집은 영구적인 것이죠. 세운 그곳에 끝까지 있습니다. 집이 닿을 때까지. 장막은 달라요. 장막은 간이적이고요. 치워서 들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생에서는 우리가 결국 쇠퇴해가면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이 현실을 장막집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막집을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서 나누었던 사무엘하 7장의 대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떤 대화였냐면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 그가 정말 소망하던 것을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돌과 좋은 나무 그런 재질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헌당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날부터 광야 생활 40년 내내 성막을 짓고 성막에서 모이게 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내가 언제 왜 나를 위해 백양목집을 건축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은 적이 있느냐? 단 한 번도 없다. 나는 벽돌집을 세워달라고 물은 적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아서 광야 생활 내내 그리고 그들 평생 동안에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장막, 곧 천막에서 생활하고 천막에서 예배 드리도록 원래는 뜻하셨습니다. 거기서 그런 하나님의 그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으니 벽돌과 나무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허락을 해주시죠. 그래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자기도 벽돌집에 살고 그리고 벽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느덧 마치 그곳이 그들의 영원한 처소가 된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진정한 처소를 상징한 그런 곳이 그 곳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 지형적인 도시 자체가 거룩한 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우리의 영생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 뿌리 내린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영광과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구원은 영생은 죽음 넘어 부활한 몸으로 들어갈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그들이 언제나 소망하면서 그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감당해 나가도록 하나님은 뜻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그 언약 백성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받들지 못했지요. 우리 몸이 장막처럼 영구적이지 않고 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집을 소망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다 지금 살고 계신 곳에서 나와서 천막 치고 사세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공간에서 우리가 그 공간을 누리면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살지만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머지않아 찾아오는 우리의 이 겉사람의 이 장막에 무너짐이 있습니다. 헤어짐이 있습니다. 쇠퇴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여러 가지 주님께 은혜를 구하지만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소망은 그래 이 세상 이생에서는 나의 몸이 나의 정신과 내 사고기능이 쇠퇴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Thank Go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생 너머 죽음 너머를 볼 수 있는 안목과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천국 시민이라고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이 갈수록 우리가 쇠퇴하면 쇠퇴할수록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그 주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뿐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절에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립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덧립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덧립는다는 것은 입고 있는 옷 위에 또 옷을 입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가운을 이 와이셔츠 위에 입은 것처럼 입고 있는 옷을 벗고 입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두 주에 묵상을 했던 그 옛사람과 새사람의 개념과 구분이 됩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해가는 성화는 옛사람 위에 새사람을 입는 것이 아니죠. 죄로 익숙한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후서 본문에서는 겉사람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우리의 그 인격체 위에 옷을 덧입는 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인격체 속에서 분명히 겉사람이 있고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나라는 그 인격체 내 의식을 비롯해서 나라는 인격체 속에 분명히 영원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은 이제 망가진 후에 부활하지요. 주님 안에서 그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정신과 나의 그런 기능들이 이제 쇠퇴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데 그런데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 나아갈 그때까지의 연결이 되는 나의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얼마나 은혜로운가 하면 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천국 가면 서로 알아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서로를 아는 것은 이생의 기억이잖아요. 이생의 그 같이 보낸 시간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기억을 쌓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한다면 천국에서 서로 알아볼 수가 없죠. 지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같이 친구였는지, 또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는지, 정말 외로운 길을 폭풍과 같은 그런 길을 통과하면서 둘이 그저 주님을 의지하고 갔던 그런 모든 모습들 천국에서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겉사람과 속사람을,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장막집과 영원한 집을 서로 연결해 주시는 연결고리로서 성령님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장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내에 함께 거하시도록, 나의 영과 성령님이 같이 동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님을 보증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보증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증거입니다. 한 면으로 우리 개념으로는 다운 페이먼트로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뭐 담보를 맡겨서 내가 돌아와서 그것과 맞바꾸겠다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때가 되면 내가 약속대로 와서 그것으로 맞바꾸겠다라는 이런 담보와 또 다운 페이먼트의 개념이 여기서 보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어도 이것은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거하신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무엇을 증거합니까? 하나님 눈에 내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지 않은 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그곳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동거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눈에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해진 것입니까? 내 스스로 나의 성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나는 아직도 내 새 사람과 내 옛 사람이 서로 치열한 영적 전쟁을 날마다 치르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실제로 모든 것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의 그 십자가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아들의 십자가 피의 공로를 나에게 적용해 주시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맞이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주시면서 아직 너가 완전히 성화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리라 라는 사실을 성령님을 담보로, 다운페이먼트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믿도록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별설교,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의 내용을 보면 성령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역할을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적절하게 기억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특히 한국에서 성령, 성령 그러면 그 뒤로 아무것이나 갖다 붙여도 괜찮은 것처럼, 아무것이나 갖다 붙여도 누가 믿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곳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이해하면서 복음을 우리가 찬양하고 복음을 높이는 그런 자리입니다.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대속자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나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있고 낡아지고 있고 또 나의 옛사람이 고개를 들면서 그 익숙한 죄의 길로 나를 자꾸 인도하는 그런 갈등이 내 안에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고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모하고 있고요. 그분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과 내 안에 하나님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로 아, 내 안에 성령님이 확실히 계시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지난 3주간 묵상했던 이런 모든 내용들이 바울에게만 적용이 되고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부족한 나에게도 적용이 된다라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었을 줄 아는데 뭐 농구계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인물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 너무 뜻밖의 소식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사람은 언젠가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애통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탄생의 신비스러움에 대해서, 죽음의 참담에 대해서, 참담함에 대해서 굉장히 무디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굳은 살을 걷어내고 탄생의 신비스러움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반면에 동시에 죽음의 참담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참담한 나의 현실을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나의 영적인 눈을 들면서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한 속사람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이 장막집만이 아니라 장차 영원한 집에 부활한 몸과 마음에 거하게 된다는 소망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얻게 되는 확신을 기억하고 그 확신을 드높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밟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올 한 해 복음의 묵상과 복음의 실천을 반복해 나가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현실, 현재 장막집과 장차 영원한 집, 바로 저희에 대해서 성경 중앙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죄가 아니라 은혜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구원의 실체와 구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구분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저희가 환영하고 주님을 높입니다. 또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한치의 오차 없이 실천하시면서 promise making만 하신 것이 아니라 promise keeping까지 온전히 이루어주시는 우리 하늘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랑해 주님, 올 한 해 저희가 이와 같은 말씀들로 늘 돌아가면서 저희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는 가운데 지금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쇠퇴하는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열악하고 어려운 우리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그 너머를 바라보면서 믿음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회복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올 한 해 실로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또 입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